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수도 서울 하늘이 뚫렸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 중 한 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였고 나머지 네 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하였으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였다.
우리 군의 대응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남측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휘저었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이 중 한 대는 북한으로 복귀했습니다. 군은 민간 피해가 우려돼 격추 작전이 여의치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 국방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 한강하구 근처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북한 무인기 항적이 식별된 건 어제 오전 10시쯤의 일입니다. 우리 군은 조종사가 들을 수 있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지만 무인기는 이를 무시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또 다른 무인기 4대도 분계선을 넘어왔고 처음에 왔던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군 당국은 기관포로 격추를 시도했지만 강화도와 서울 모두 인구 밀집 지역인 탓에 쉽사리 사격하지 못했고 결국 5대 모두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승호 작전부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하였다.
하지만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5시간이나 들어와 있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대공포나 헬기뿐만 아니라 전자전, 즉 무선 신호를 교란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때 전력화되거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상대로 한 작전은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아울러 남한 상공에 5시간여 동안 머물렀던 무인기가 북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의 정찰 정보를 챙겨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규석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죠. 장 기자,
네.
전투기에 공격 헬기까지 출격했지만 서울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들어왔다가 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그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영공 침범을 확인을 하고도 이걸 격추를 못해서 이 무인기가 찍은 정찰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또 나머지 무인기 넉 대는 강화도 일대를 교란 비행을 했습니다. 공격 헬기가 기관총으로 격추 시도는 했는데 맞춰서 떨어뜨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원주에서 출격하던 이 경공격기 무인기의 대응도 못해보고 이륙 중에 추락했습니다.
예.
다행히 조종사 두 명은 비상탈출로 목숨을 건졌고 뭐 민간 피해도 없다고는 하지만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상당한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북한의 허를 찔렸는데 우리 군의 후속 대응이 깔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군의 그 대응 뭐 걱정은 걱정인데
네.
북한의 무인기 성능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넘어온 거는 확인된 것만 두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2014년인데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이 추락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연료도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뭐 연료도 다 못 쓰고 추락한 거 아니냐. 기술 수준이 좀 조악했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2017년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이제 무인기가 추락한 게 발견됐는데 놀라운 거는 이 무인기에 찍힌 사진을 보니까 경북 성주에 사드기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탐지도 되지 않고 경북까지 내려왔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예.
북한이 꾸준히 이 무인기 기술을 개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발견 이후 이제 5년이 지났죠. 무인기 기술은 더 진보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는 추락한 기체가 발견된 게 아니고 비행 중에 탐지가 됐고요. 결국 한 대는 북한으로 귀환하는 데 성공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넉 대도 격추나 추락 여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무인기 기술은 진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전술이나 장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번에 좀 의문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서도 드론이나 무인기의 활약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북한 뭘 노렸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드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찰도 하고 공격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도 이 핵, 미사일 뭐 이런 것과 함께 무인기 기술 개발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량된 무인기를 좀 시험해본 그런 차원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에는 무인기 5대를 동원해서 영공을 침범했고요. 민간인들 눈에 띌 정도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얼마 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이 이것에 발끈하면서 자 그럼 너네는 얼마나 잘하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방공망의 허점을 노출시키는 그런 시위를 했을 가능성 제기되고요. 또 이번 도발을 보면 무인기 한 대가 서울로 침투하기 위해서 넉 대가 강화도 인근에서 교란 작전을 했습니다. 실전에서 무인기 전술 시험을 병행한 걸로 보이고요.
예.
또 미사일 발사 같은 이 고강도 도발에 더해서 무인기 같은 이 저강도 도발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군을 자극해서 피로도도 높이고 또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이 대남 심리 전술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장규석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제1야당이 들러리서야 합니다.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고장난 저울이며 윤석열 검찰의 공정은 고무줄 잣대입니다.
150명의 검사 이름을 좌표로 찍고 그 옆에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죄명을 나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죄가 태산같이 크다는 사실만 세상에 알리는 꼴입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다만 검찰이 요구한 날짜, 내일은 출석하기가 어렵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일정에 숨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 좌표찍기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로 다가온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국회 본회의 등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날짜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되 서면 조사 방식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조작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성남FC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특혜,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향후 거대 야당과 검찰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당시 내부 정보를 받아서 한 주가 조작의 사례가 녹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식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매매가 오고 가던 그 시절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왜 검찰은 소환하지 않죠?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공격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카드로 맞불을 놓았는데요. 예산 정국 이후 국회는 또다시 사법정국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소명하셨나요?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한테 증거인멸 지시하셨나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이어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까지 구속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력한 한파는 한풀 꺾였지만 이번 주도 여전히 평년보다는 날이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덩달아 난방기 사용도 늘면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전기료나 가스료가 걱정이죠.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력 수요는 94만 기가와트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수치 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막기 위해선 이른바 빅스텝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올해 이미 전기요금은 약 20%, 가스는 38%가량 오른 상태인데 내년에 추가로 40% 정도 인상될 경우 2년 만에 요금이 2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선 큰 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인하대 강천구 에너지공학과 교수입니다.
전기요금은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는 걸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간 논의를 마무리 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내년도 에너지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세계적 흐름과 달리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중국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이제 소도시까지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대이동하는 춘제를 거쳐서 내년 3월은 지나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 사이 1에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성룡 특파원입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1,500만 명 많은 저장성 위생당국은 최근 하루 감염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고 정점인 춘제 때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광둥성 둥관시 위생당국도 매일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걸리고 있고 인구 900만 명인 칭다오시 당국도 매일 50만 명 정도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하루 3,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는 1, 2선 도시를 넘어서 3, 4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의료 기반이 취약해서 방역을 완화하면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것이라던 바로 그 시골 도시들입니다. 베이징에서 나타났던 발열 환자들의 긴 줄과 의약품 부족 현상은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중국의 코로나 정점은 한 달여 남은 춘제 기간입니다. 춘제 때 정점을 찍고 3월이나 돼야 코로나 늪에서 헤어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될지 중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안성료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달리 중국의 방역 문턱은 더 낮아집니다. 다음 달부터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사실상 폐지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장성주 기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중국에 들어가면 5일 동안은 격리시설에서 3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설 격리는 폐지되고 일정 기간 자가격리하거나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출발 48시간 전 받은 PCR,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진 않지만 질서 있는 방식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조만간 완전한 해외여행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중국인은 전 세계 관광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국 손님들도 다시 중국 손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명동 사람들 모두.
그러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집계를 사실상 포기한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이 새 변이가 다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죠. 이수경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오늘 출근길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높지만 강추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16도, 파주 영하 14도, 대전 영하 8도 안팎인데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동두천, 춘천과 세종의 기온이 영상 2도, 광주 5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중서부 지역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다시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